예,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변덕을 자주 부린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변덕 부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처음에 세운 계획을 끝까지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변덕 좀 그만 부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나쁜 거를 떠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변덕 부리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뭘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겁니다. 보통 집에 가면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 지나서 전화통화를 할 때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점심을 너무 거하게 잘 먹었으니까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간헐적 단식 해야 되니까 저녁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제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한 7시쯤 돼서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아니, 왜 시간이 7시인데 아직까지 저녁을 안 해줘?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날 보고 변덕 부린다고 얘기해도 되나,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의심하다가 인터넷으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변덕이란 무슨 뜻인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이나 행동, 감정 등이 이랬다 저랬다 자주 변하는 것, 이것을 변덕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변덕 부린 게 참 맞더라고요. 아주 가끔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않거나 또 새롭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덕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앞으로 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덕을 부려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당황시키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질문은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뭐 밉거나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약간 귀여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서 아우 저 변덕쟁이 뭐 이렇게 말하면은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배우자가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변덕쟁이 오늘 한번 또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말이나 행동 그리고 감정이 수시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왕, 세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아사입니다.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를 42년간 통치했고요.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사왕은 재위 즉시 굉장히 놀라운 개혁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종교개혁을 합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어버립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 이 마가야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조차 그 아세라 목상 우상을 부수어버리고 자신의 어머니 마가야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목상을 기브론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아사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5장 16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아세라 목상을 찢고 빻아서 그 가루를 기브론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그의 어머니가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한 결과, 그 결과를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사왕은 묵인하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서 우상을 철저하게 금하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종교개혁 아닙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켜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백성들이 거절하면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의 모습이 늘 동일하게 이 모습을 유지했더라면 아마 성경에서는 아사 왕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었더라라고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생에 전쟁 중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이 아사 왕이 그의 말년에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그의 발에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떠한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중병으로 표현되죠. 이 병에 걸려서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참한 죽음,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 왕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변덕을 넘어서 변심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고 변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과 같지 않고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몇 가지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14절에 나오죠. 아사 왕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위치한 곳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의 산지에 있는 이 산당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지만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복합되어서 혼합되어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은 일을 이들이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속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같은 형태를 이들이 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온 백성들이 그곳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이 아사왕이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거하는 것만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엄청난 개혁을 한 아사도 산당을 남겨둔 것은 사람들, 이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의 삶의 행적을 놓고 볼 때 백성이 두려워서 산당을 그대로 두는 범죄를 행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는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의 심정은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가 죄에서 온전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보면 그 후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요. 하나는 나라의 위기 상황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남유다의 왕은 아사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바아사였어요. 바아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 때 남유다는 국가적인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느냐? 당신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금은보화를 주지 않았느냐?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 금은보화를 받고 남유다를 좀 도와달라고 아람 왕 벳하닷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벳하닷은 남유다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고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 이 열왕기상에서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아사왕을 찾아갑니다. 아사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까지 아사왕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은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이 말을 듣고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인데, 오히려 분노하여서 이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은 그의 노년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그의 발에 중병이 들죠. 이 사건에 대하여서 역대하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아사왕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아람왕을 의지하였고,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는 의원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람왕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사왕은 처음에는 굉장한 결단을 보이죠. 전 남유다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들을 찍어서 던져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박살내고 불태워버립니다.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의 모습이 이렇게 말년에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 변심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보니 눈앞에 보이는 아람 왕이 의지할 만큼 강한 것 같고, 눈앞에 있는 의원에게 자신의 목숨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후로 3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순간이고 늘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항상 변함없이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순간보다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더 많고, 기회만 된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고, 다른 것에 기대고 싶은 유혹이 늘 찾아오고, 그런 일들 때문에 늘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향하여 변함없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순간이 많다라는 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 생활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루에도 12번씩 변심하고 이것저것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나의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이 땅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주를 향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데에는 그들의 믿음이 갈등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믿음의 뿌리까지 이들이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서 본이 되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면 고난이 닥치면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칩니다. 쉽게 타협하고 싶고 쉽게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한 이 신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주를 향해 변심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흔들리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의 믿음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뜨거운 감격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의 그의 삶의 잘못된 것, 범죄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반면고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주를 향해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